리창세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 그러고 보니까 조명이 벌써 조직하는 옆에 마지막 한 명이 있는데 번듯하고 안 보여서 무슨 소리 해야 되나 자주 봤던 분인데 얼굴을 잘 안 보여줘가지고 하나도 잊어버릴 뻔했던 얼굴인데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자매라고 해서 진 자매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합법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네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돌아오리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 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눈을 들어 이르되 라고 해서 오늘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
내가 내게 큰 몸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함께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무를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알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그의 상자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성경적인 하나님의 경외,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고 또 주변에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갈수록 나이가 들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인데, 제가 무슨 선물을 이렇게 사가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무슨 선물을 가져오면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신 그 뒤에 계신 부모님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앞에 있는 선물이 좋아 보이던가요? 어떻습니까? 꼭 이게 어린아이나 그 자녀들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면 남편으로 돌아올 때 남편이 마음먹고 무슨 선물을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 선물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누가 이거 좋아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주지. 그러면서 혹시 선물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사다 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고마워합니까? 어떠신가요? 어린 사람이고 생각이 짧을수록 이것을 베풀어준 사람보다는 그것을 베풀고 있는 그 선물 자체를 보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리고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맛있게 식사 준비를 해줬는데 아프고 다른 거 없어? 이것을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내에게 보고 또 키누마가 나한테 식사를 준비해서 차려주니 참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찬 이거밖에 없어? 나는 같은 음식 두 번 이상 먹는 거 싫어하잖아. 이러면서 음식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없으시죠? 그 웃음이 뭘 의미할까요? 그저 웃지요? 라는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근한데요,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이 밥이다 보니까 목적을 밥으로 씁니다.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물론 앞뒤 말이 바뀐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러면 밥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밥이나 하나님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릴수록 어떤 내 자체에 유익을 주는 어떤 선물이나 베풀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그 자체로 본다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선물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더 고마워하는 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받은지 25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가 75세 때 나이는 먹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심도 많았고 거짓말도 번번이 했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해서 구도 죽적도 하고 아주 비겁한 모습도 없잖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는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전인적인 분야에서 굉장한 성숙과 성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성장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도 틀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테스트.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햄대신 나오는 유혹,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시험은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마음을 한번 다시 더 굳건하게 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테스트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였습니까? 75세 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75세 때는 아예 포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이 75세, 본인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라는 난자가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는 여자로서의 이제 중요한 기능이 상실한 여자였습니다. 본인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를 통해서 자기 시로 특별히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 결혼한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생겨서 자기 후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고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아예 꿈조차 꾸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75세에 모든 꿈을 상실해버리고 포기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왜 꿈을 줍니다. 무슨 꿈을 주냐면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묻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라도 들었는데 사라가 이 그냥 텐트 안에서 천사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텐트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네 마누라가 애기 낳았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저 당황을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이가 없고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안에 천사한테 들렸습니다. 갑자기 뭐 애기 낳았다 했더니 웃었겠죠. 웃으니까 아이고 내가 웃었는데 그걸 천사가 들었어요. 나중에 사라한테 너 왜 내가 너 아이 준다고 할 때 너 웃으냐고 사라가 갑자기 황당해 거짓말을 좀 안 웃었는데 내가 네 웃음소리 들었다니까 들었습니다. 천사가 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러고 완전히 포기했던 생각조차 안 했던 꿈을 하나를 줍니다. 자식을 낳게 될 거라고. 그런데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생겨요. 20년이 지나도 안 생깁니다. 이제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90세, 거의 이제 100세가 갖고 있는데 경사가 났습니다. 경수는 끊어졌는데 경사가 생겼습니다. 이런 개그를 우리 집사님 어떤 아들은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맨날 들어서 안 좋아하나요? 경수는 끊어졌지만 경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을. 남자 나이 100살, 여자 나이 90세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아가지고 시골에 가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딱 저기서 벌써 오십니다. 저기서 벌써 뭐 배가 도착하기 전에도 벌써 부두가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리면 벌써 내리기 전에 배 타고 이렇게 중선이라고 하는 배를 중간에 연결된 배를 타고 오면 벌써 이제 막 보고 웃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보고 웃는 줄 알았어요. 저를 보고 웃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녀석을 보고 웃더라고요. 제가 가면 아들 왔냐? 그러고 한번 하이피고 나서는 완전히 우리 아들한테 저렇게 못생기고 쫄랑거리고 이상한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버님이 쭉쭉 빨고 막 만지고 집에 가면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꽉 차 있습니다. 과자가 박스 채 있습니다. 과자를 풉니다. 제가 좀 먹게 되면 다 풀듯이 무슨 과자를 먹냐고 막 아들 앞에다 막 이 눈에서 막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30분 이상 안 보이면 태카입니다. 길 끊어져서 같이 쳐다보라고. 바다에서 갔다가 안 보이면 혹시 바다 빨리 나왔잖아요. 나오라고. 아빠, 제가 아빠라고. 아버지, 괜찮아요. 그 애 수영할 줄 알고 쭉. 제가 구명조끼 입혀줬으니까 그거는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위에도 나와요. 입혀줬으니까 영문 왔어요. 아이고, 가보라고. 전 따라하신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보는 그 마음 있잖아요. 100살 때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거룩한 테스트라고 하는 멸망의 이 아들을 던져버리라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이 막 때로는 저한테 아빠 뭐라고 해도 그래도 제 눈에 안 보이면 택한이 들어갔어 막 택한이 자꾸 같이 어디를 가도 제 눈에 택한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만약에 택한이를 하나님이 그때 드리라고 하면 저도 얼마나 큰 갈등을 제가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이가 분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갈등 안 하겠지만 그 말씀을 안 주고 택한이를 들으라고 그러면 그랬으면 저 못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요청합니다. 거룩한 테스트를 줍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모리, 모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모리아, 이 모리아는 야, 요호, 그 야다, 야,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모리야 그랬을 때는 모리는 스승이라는 뜻이고 모리야 그러면 요구하는 아예 스승이라고 하는 뜻을 붙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여기다 나중에 이 모리아산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제 사람 앞에 번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 걸 보면 이 모리아산의 의미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아예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다 아셔서 하나님 모리아산에 가서 이 사업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번제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정하는 제사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교도들이 우상 제의의 목적으로 특별히 몰록신에게 경배 행태를 할 때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주스럽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을 태워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죽이는 그 이교도들이 그런 나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거룩한 테스트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좀도 갈등과 번뇌와 고민과 염려를 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고민하고 바로 그 다음날 늑대가 다니고 바로 일찍이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실제 죽이려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가 사랑이 없을까요? 비정한 아버지입니까? 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낱낱이 파헤쳐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참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알지 이게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의미를 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인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우리가 제가 성기름에 예를 때는 아예 그 이제 갈라라일 때 이거는 빼고 그 유아기 성장기 성숙기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본 예배 때는 한 단계를 더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과 연관해서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제 막 태어난 유아기 때는 뭐냐면 누림의 단계죠. 이때 당시에는 우리 예나가 막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예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모가 깍둥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영양도 이렇게 공급해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보호 속에 그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수님을 막 믿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냥 그 사랑 자체만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은 얘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제가 뭐 부모를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까? 교대 인생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걱정 하나도 없이 자자자자 자기만 하면 되고 주면 먹기만 하면 됩니다. 평안하면 자면 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데 이제 완전 깐난 아이 때 말고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두려움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의 단계를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두려움. 왜냐하면 이제 의식이 생기고 이제 뭔가 자기가 그 죄의 어떤 개념이 생기게 되면 꼭 내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다 싶으면 이제 부모님이 두려워질 때도 있어요. 잘못했을 때 꼭 어쩌지 이렇게 분명한 혼란인데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 신앙의 은혜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나 벌 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뭐 그렇게 벌 줄 것 같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은 내 그렇게 뺏어갈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우리가 어떤 두려운 단계 속에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어떤 벌을 주고 가고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는 2차적인 단계죠. 근데 이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그 청소년기를 넘어가서 청년기로 쫙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사람이 철을 들게 되죠. 이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두려움이나 처음에는 누림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두려움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뭐 공격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격. 이때는 이제 청년들 상황에서 이제 철이 들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부모가 막 두렵고 너가 어쩌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의사소통하면서 돈도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부모님이 두려운 단계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사람의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아들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합니다. 이 단계로 가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죠. 청년 단계. 그런데 이제 어른 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딱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단계입니다. 혹시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그분을 제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습니다. 혹시 계시나요? 자, 좀 알려주시나요? 이때가 되면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됐을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조금도 고민도 안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자신을 먼저 드려요? 그것도 삼일길이나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살고 있는 데서 머리아성까지 거리는 얼마나 됐어요? 70km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걸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그 몸을 타고 왔겠죠. 70km를 갑니다. 여러분 그 가는 동안에 그것도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해서 막 두려워가지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네 왜 두려워하니 이렇게 전혀 두려워 이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평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이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경외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존귀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경외,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 경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요 가장 성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태도라는 말씀이죠. 2절에 뭐라 했습니다.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보십시오. 언어를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이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이어 옮겼어. 그러더니 세 번째는 아이삭 홈 유얼러 유러 합니다. 너의 아들. 두 번째는 복자. 그러더니 이삭 홈 유얼러 네가 사랑하는 사람. 그냥 네 아들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들여라. 12절에서도 그러고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정으로 고창적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마리아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그는 결혼을 일반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으로서 잘 준비했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것을 팔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항상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여성들, 아가씨들이 준비한 게 향유, 향유. 그런데 이 향유인데 성경에 향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값진 향유, 그렇게 됐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돈으로,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 향유가, 마리아가 했던 향유가 적게는 7천만 원, 많게는 1억짜리입니다. 이만한 향유, 한 병에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향유. 그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미리 알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전부 부어서 그 비싼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온 몸에서 발끝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다른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마리아는 나를 참 사랑하는 거였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했는지 본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택한 그릇으로 불려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치죠. 고차원이라는 말. 가장 성숙한 모습의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그런 이러한 고차원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 같죠?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 같죠? 성숙한 신앙인에게서 그게 시작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기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인이 돼서 시작이 돼서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로마서 그 8장의 말씀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진짜 사랑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존귀한 분이면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 자신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사도바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되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조언을 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마치 닭과 같은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닭하고 돼지하고 있는데 닭하고 돼지가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돼지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인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닭이 꼭 그래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지 그거에 그러니까 뭘 뭐야 방법을 말해봐 너는 주인께 회음을 드려라 나는 달걀을 드릴게 그랬어요. 그게 돼지가 그거 괜찮은 소리구나 꿀꿀 그랬어요. 다음 날 보니까 닭이 죽어있는 거예요. 회음이 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닭이 뭐였는가? 뭐만 하세요? 계란만 부분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돼지 않으면 통째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물을 드리려니까 달걀을 드립니다. 대부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달걀을 하나 드리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조언과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게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보는데 완전히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모르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야 좋나 보다 저 100살 때 아들은 저렇게 아끼고 저렇게 사랑하네 세상에 서봐라 아브라함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자체를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굉장히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려야 드릴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우리의 이삭이 뭘까요? 여러분의 자신, 물질 아니면 뭘까요? 내 청춘, 내 생명 뭘까요? 그런데 너무나 이 성경에 고귀한 진리가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본인이 자원해서 드렸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끼고 드렸으면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 신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아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나에게서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일을 들었더니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세상에 내가 그런 이거라도 희망을 갖고 사는데 이것마저 드려야 가이세 가져 그러면서 알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을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을 나한테 줬구나. 그런 하나님이 그거에다가 플러스 99를 얹어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여러분이 왜 안 드리나 했더니 가면은 안 돌아오는 생각을 하셨군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불에 태우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수시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이삭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도 먼저 신앙에 대한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자손이 생길 것을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였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한테 가장 아끼는 사람을 주라했을 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소비되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다가 더 채워주려고 주라는 것 마치 마중물 같았어. 그 조그만 물을 부어서 이 조그만 이물 있으면 이거라도 내가 지금 당장 물을 조금 마셔서 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거기다 놓고 봉투에다 놓고 움직임을 보면서 물이 활활활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을 봤는데 똑같이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전에 저는 성경 읽을 때 아 그냥 벗이라고 여겼구나, 친구로 여겨줬구나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을까 생각해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자기 어떤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반복하면 이러잖아요. 네가 진짜 내 친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모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이 허락하면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드리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성수의 등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18절을 다 읽었으니까 18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뭐가 되어있냐면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내 말을 지켰다. 네가 내 말을 내 순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어의 의미가 얼마나 정확한지 Because you have obeyed me.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 과거로 obeyed로 쓰인 게 아니라 have obeyed라고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말은 준행했다, 너가 내 말에 복종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국말은 다른 게 어떻게 되냐면 단순 과거처럼 대부분 글이 이해가 돼. 그런데 현재 완료형의 이런 완료형의 의미는 한국말로는 잘 안 풀어놔요. 그러니까는 영어 표현한 게 예, 이 완료형을 쓰면은 풍성해지잖아요. 영어 공부를 다시 잘 알고.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obeyed me라고 돼 있다.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재 완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했을 때는 우리와 전혀 차원이라는 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때 단순 과거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어떤 상태가 안 되면 안 하고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이 어떤 감정에 따라서요. 갑자기 자기가 마음에 뭐 이렇게 기분이 좋거나 뭔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고 갖고 내가 상태가 좋으니까 뭔가 좀 하려다 그래. 그리고 또 상태가 안 되면 내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못하겠어요. 나중에라도 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런 거. 아브라함이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25년 전에는 그런 모습.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부터가 아브라함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떤 말씀을 지켜오냐면 Have obeye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가라! 그러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하고요.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라!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무조건 떠나라면 떠납니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라? 예. 왼쪽으로 가라? 예. 어느 날, 호철이 딱 보니까 동산 한복을 바라보더니 쑥 들어가더니 돌밖에 없어요. 멀리 봤더니 저기 초록이, 저 푸른 천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는 거기 선택했는데 자기가 들어오면 아무리 둘러봐도 풀안 없어요. 거기한테 머리하고 꼬박했습니다. 네가 살고 있으면 여기야. 아브라함. 예? 여기서 텐트를 쳐라. 예?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have obeyed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께서 엄청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같은 자기 자손을 돕게 됐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쓰여진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에브레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 이름도 창대케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라 돼. 하나님의 말씀에 have obeyed를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를 벗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시작점으로 그를 여겨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섬길수록 그분이 더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받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의문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드리라고 했지? 의문은 있었지만 중요한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은 없었습니다.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염려 그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서 이 시간에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할까 라고 해서 거기서 궁금했을 거예요. 그거는 있었으므로 그는 걱정되면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그 다음 날 알지 일찍 일어나고 출발을 그리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줘. 그리고 우리 막 주말을 간다고 막 그 아들 죽이려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울 수 없냐? 그러면 그리고 저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차라리 누구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십시오. 제 아들은 살려놓고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무서운 아버지가 막 빨리 죽겠다고 막 재단 쌓고 여기다 불 준비하고 있고 막 칼 갈고 있고 하나도 모르더라고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성숙한 의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이 오늘 아브라함이 거룩한 테스트를 받았던 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정확히 성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했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설명하면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그러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다는 거. 이미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에게서 난 이삭이 바로 너의 씨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들어버렸습니다. 22장에서 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21장 12절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한 장 전에서 이미 이삭을 드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게 되냐면 이삭이 또 아들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들이 계속 씨가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 이삭은 자식을 낳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번제로 태워서 죽이라고 했을 때 이제 칼로 찔러 죽이는데 왜 죽일 수 있었냐면 나는 힘들어서 말씀하니까 내가 여기서 내 아들 이삭을 찔러 죽여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죽는다 하면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왜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삭은 자식을 낳게 될 거다.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자식 못 낳고 얘가 다시 살아나야 자식이 나옵니다. 이삭은 죽여도 내가 죽여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나는 얘를 죽일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는 말이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재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불도 준비해놓고 칼도 준비해서 이삭을 탁 죽이려고 했는데 진짜 찔러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쌓아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멈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인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들에게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나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컴백한다. 근데 이때 내가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왜 아침 일찍이 갈 수 있었냐. 아침 일찍이 일어난 이유 3절에 4절에 삶의 동안 70km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아들에게 번제단을, 번제의 나무를 키웠을 수 있었던 이유, 6절, 그 다음에 9절,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던 이유, 10절,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 이유 이면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조금 더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고민도 하라고, 가서 과감하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은 자신을 낳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도 의심을 안 하고 얘를 죽여 하는 것이 살려서 우리 이삭이 분명히 자신을 낳겠다고 그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싹! 진짜 네가 나를 경향드린다 알겠다. 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의 믿음 좋다. 내가 너 가문을 쓰마. 네 집안을 축복하마.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거룩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이고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제가 어떤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믿음이 발견한 성경 곳곳에 정확히 정리를 해볼 때 믿음을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내 발에 나 이렇게 되기 바 믿어 믿어 그냥 잘된 거 믿어 믿음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소원이에요. 바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야 돼.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 있고 1년 후에 2년의 생명을 나중에 채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언젠가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와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해. 그런데요 아브라함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때로는 막 당장 안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미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게임이 끝나는 걸로 여러분 부담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목회를 이곳에서 살아봤을 때 이 생지를 하나님이 주겠다 이 보석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해서 그 말씀 앞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몇 년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가는 것도 그 다음에 내 인생 내 미래 어차피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생지를, 이 도성을 저는 우리 교회, 양물교회에 맡겼다라고 저는 확신하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성숙한 의미를 보았습니다. 보였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성경의 성숙한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와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씨가 또 번성하게 되고 이 집안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있는 복의 근원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인생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네 인생이 잘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씨씨씨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네 씨, 네 씨, 네 씨 정말 뭐 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씨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자손, 자손,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번성, 번성, 번성 거기서 대학교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자손이었어요. 보세요. 자기 친구는 형제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명예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 없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씨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보면서 아, 이 사람 보면서 어이구 얘가 빨리 자신을 낳아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씨가 자식이 있는 걸 말했고 자식이 있을 때는 이제 뭐냐면은 이 자식이 빨리 우리 가문이 빨리 번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깊은 내면에 소망과 소원과 믿음과 뜻도 다 아시고 때가 되니까 씨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씨름을 우리 아브라함한테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중동의 조상이 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말씀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숙한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씨, 우리의 열망,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내 생애에 제발 이런 일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로 이루어주신다. 번성케 해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러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하게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